우리 찬송가 43장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우리 1절과 3절 다시 한번 더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른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을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
7월 셋째 주 주일님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성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죄악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각자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다함께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인자하신 보좌 앞에 저희 치부와 저희 모든 것들 드려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운 승리한 싸움 위에 나를 동일한 승리자로 세워주셨고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배척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주님의 고난의 본을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은 주님의 손이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와 능력이 되십니다. 변함없이 일으켜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피조물과 세상과 악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니 주님만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을 채우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내 기쁨 되시며 유일한 안식 되셔서 나를 다시 세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며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이 줄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높은 산이 되려 하지 말고 오름직한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어 자기 길만 비추지 않고 누군가의 길을 비추게 하옵소서. 나의 말보다 나의 노래보다 더 많이 살아내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자기를 지켜 깨끗함에 거하고 기회와 희망을 잃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작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을 내가 쌓고 내가 지키려 하지 않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게 하소서. 계속 이어지는 여름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와 제주 통영 선교회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케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기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정치인, 국민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사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 가정과 협력 선교사 가정, 국내에 협력하는 연약한 교회와 기관이 사명 잘 감당하기에 힘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며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며 멀리 타지와 군 복무 중인 이삭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케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닥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영화부입니다. 저희 영화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매주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27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영화부 여름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영화부의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 좋습니다.
나와서 오세요.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7월 21일 이삭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사부의 대우 각 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관 1층과 5층 로비에서 통영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카페가 운영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시 비전센터 주차장은 영유아 보호자 차량 외 일반 성도님들의 차량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이재원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유치부 초등 1부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26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7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주차장 일부를 폐쇄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30일 화요일부터 8월 1일 목요일 창녕 여전도회 회관에서 진행되는 제30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캠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추은정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날씨 많이 덥죠. 비가 또 갑자기 쏟아지기도 하고, 지금 제주에는 우리 선교팀이 3개의 교회에 흩어져 가지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은 저녁에 복귀합니다. 마칠 때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제주 땅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또 돌아온 선교 대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통영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카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층과 5층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주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영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대해 주시고 협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캠프 봉사자 모집이 있는데요. 장애인 한 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한 두 명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또 마음이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추원정 집사님을 통하여 가지고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김준원 성도님, 이지원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따님 출산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고 최희수 성도, 정희영 집사님의 부친, 또 박춘자 권사님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후에도 성도의 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아기였습니다. 이은솔인데요. 이성우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의 딸입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아주 예쁩니다. 네. 예, 위로 올라오세요. 네. 우리 앞을 바라보시고 우리 손을 내밀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이성호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가정에 귀한 은솔이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여서 오니 하나님께서 은솔이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솔이가 자라갈 때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은솔이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자라갈 때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 가운데 믿음을 다하셔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게 하시고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에도 더 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우리 영화부 또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는 우리 학교인데요.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장마 기간 동안입니다. 때로는 비가 쏟아지고 때로는 무더워지고 이런 변화가 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더위 가운데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제주 땅에서 선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든 선교 대원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발걸음이 닿고 그들이 외쳤던 복음들마다 하나님 그 땅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목사님 목사님 또 사모님 성도들이 더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 있었던 성도들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세워지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아서 예물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며 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성도들과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들의 일상과 믿음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서 마땅히 주께 드리고 남음이 있게 하시며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풍성히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목회서신 개인으로 쓸 때보다는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신학적 입장에서 앞부분에 진술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후반부에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게 바울은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에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러면은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부분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어서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에 있는 문맥과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이해하다 보면은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은혜가 되지만은 조금 더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초점을 좀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앞에 있는 부분들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은 바울이 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12장부터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고면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실천적 내용의 그 영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제일 첫 번째 고면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그래요? 예,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당장 다음 주 그 다음 주 보면은 뒤에 여러분이 12장 이하로 보면은 다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바울이 첫 번째 고면이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뭘요? 자기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12장 1절에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첫 번째로 하는 이 말씀 속에 제물이 되라고 하는 배경이 있겠죠. 9장부터 11장까지 또는 그 이전부터도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심각한 또는 예민한 갈등 구조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의 구조인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2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이들이 유대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이라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내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 유대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높아진 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접붙임의 그 비밀 역설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참감람나무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하였는데 접붙임을 받은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마음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아야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먼저다,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경쟁과 예민한 갈등 구조와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예민해져 있고 갈등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 가운데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추구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내놓은 솔루션 내지는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물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 그랬어요. 역설이죠. 이 바울의 워딩을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모세 율법을 따른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가 그런 거죠.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재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모든 부위마다 각을 뜨고요. 더러운 것은 버리고 태워버리고 가장 좋은 것만 신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이고 그게 올려드리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내어놓은 솔루션은 뭐냐 그러면은 재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상의 삶이 재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우리가 레위기가 보면은 재물을 올려드릴 때 항상 그 제사가 드려질 때 어떤 워딩을 쓰고 있냐 그러면은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는 좋은 그 제물로 올려지는 제사는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의 삶을 재물에다가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의 유언 같은 마지막 글을 쓰면서 말입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현장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여러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목숨이 다했다. 내가 주의 복음을 다 전했고 여기에서 나는 죽을 것 같다. 순교를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이고요.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방식인데요. 재물을 드리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재물을 올려놓고 나면은 그 재물만 드릴 때가 있지만 그 재물 위에 이 재물이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또는 좋은 기름을 붓는 그 헌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 재물이 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도록 드리는 것이 전제인 것입니다. 헌주라고 하죠. 그러므로 바울의 인생은 자기 홀로 열심히 혼자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 위에 하나의 헌주처럼 내 인생은 드려져 왔는데 이제 마지막 방울이 다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나는 제물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7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을 자기는 헌주, 전제와 같은 삶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의 전제와 같은 삶, 제물로 드려지고 난 이후의 삶의 그 끝자락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동일하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헌주로 전제로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제와 같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제는 드려지는 제물 위에다가 붙는 헌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다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갈등과 또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성도들 간에 다툼도 있기도 했고 분쟁도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여러분 그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주를 섬기다 보면은 의견의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빌립보 교회 안의 문제가 생각보다 그냥 적은 것은 아니고 조금 고려해 볼 만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하나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까지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것 더불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내 자신을 전제로 제물로 드리는 것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리고 제물로 드릴 테니 제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에 번역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대명사가 빠졌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것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이라고 빠져버린 아주 중요한 대명사 그것을 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제입니다. 바울은 얘들아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바울의 특별한 교회잖아요. 내가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제물이 될 테니까 너희들이 그건 나는 기뻐. 근데 내가 제물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떠하라는 것입니까? 제물이 되어야 돼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서 전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한 사람이 전제가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이 전제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져서 전제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어떠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가 전제가 되어져야 될 이유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분하고 여러분에게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대인관계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우리에게 제시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뭐냐 그러면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여러분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풀어가면서 볼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감만큼이나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긴장감은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멀리 있던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함께 상종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아니겠어요? 함께 교제하는 것조차도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던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것이 없던 일처럼 되어졌겠어요? 계속해서 이 고리, 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어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 때 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교회의 샬롬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엔샬롬,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운 관계에 그 가운데 우리를 샬롬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복도처럼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진 둘이 말입니다. 하나를 만드셨는데 이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의지로서는 넘을 수 없을 만큼 힘든 벽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로 십자가로 그것을 허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냥 드리는 행위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제물로 드림이 가져오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여러분이 새겨야 합니다. 아, 교회는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찌하여서라도 이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놓으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몸인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교회 각 지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인데 이 몸이 온전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에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어딘가 불편한 지체가 생길 때에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혹이라도 말입니다. 혹이라도. 없다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을 내어서라도 이 관계를 샬롬으로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너무 불편해서 안 되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만 도무지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교회 올 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좋고 누구를 만나도 즐겁고 누구를 기다리며 그에 대한 설레임이 있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말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가 혹이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 공동체가 샬롬을 이루는 데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15절입니다. 계속 보죠.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가장 심각한 벽이 담이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이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판단하다 보니까요,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체로 말입니다.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모두 싸그리 없애버린 겁니다. 할례도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조항들 다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이 둘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곧이에 시작. 한 새 사람을 지어. 다시요. 한 새 사람을 지어. 예.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속성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내 옛 정욕이, 옛 욕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샬롬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완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심의 여러분,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말입니다. 예배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라볼 때 이 가운데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지어져서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16절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리되어서 반쪽은 유대인으로 반쪽은 이방인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십자가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육체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려운 이가 있거든 기도하셔서 반드시 샬롬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는 발걸음이 힘이 되고 교회 문을 났을 때에 여러분이 힘을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누구 만날까 봐 두렵고 누구 싫어가지고 그 공동체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오면은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누가 있어 기쁘고 누가 설레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이스하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과 18절을 이어가 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까지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교회 주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빌립보 교회 주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원수 같았던 우리 둘이, 적대적이었던 우리 둘이, 다투었던 우리 둘이 말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샬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유대인의 종교력 가운데 여러분 7월 1일이 있고 7월 10일이 있고 7월 15일이 있습니다. 7월 1일은 여러분 어떤 절기냐 그러면 나팔절입니다. 들어보셨죠? 7월 10날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가장 가운데 16장에 속죄일에 대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전에 열흘 전에 말입니다. 나팔절이거든요. 열흘 전에 나팔절을 울리고 농번기로 말하면 새해의 시작입니다. 새해예요. 그 나팔절에부터 속죄일까지 성도들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대회개의 시간입니다. 열흘 동안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죄를 속하는 회개 기간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야 7월 10일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 1일이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하는 행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나팔절이 오기 전에 7월 1일이 오기 전에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종교력을 말합니다. 이들이 한 달 동안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은 서로 용서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한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내 잘못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 그 한 달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가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용납해주는 모든 기간이 한 달 동안 이들이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 동안 그들 안에서의 샬롬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서야 대속죄를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많이 들어본 여러분 워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어디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베이스입니다. 나팔절을 준비하기 전에 그 전부터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에 사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아직 내가 용서를 못했지만 장차 내가 용서할 터이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원수를 원수로 남겨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23절과 2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의 샬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샬롬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에게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냥 내 삶을 제물로 드릴 테니 하나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나님 쓰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샬롬과 더불어서 우리의 샬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약적인 제사적 의미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향기로운 제물로 말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드려질 때에 이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이상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원문을 안다 그러면은 이상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영어나 원문에 보면은 영적이라는 단어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으로의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영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번역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차 독자는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상관이 없지만 2차 독자로서 번역이 되어진 이 번역서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영적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바울은 왜 여기에다가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이 워딩을 썼을까요? 앞에 있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서 빌립보 교회가 그러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고 로마 교회가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샬롬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함께 샬롬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바라고 드려지는 그 예배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의 원수를 맺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물로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살아있는 내 삶의 제사가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되어질 때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내놓은 솔루션이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오셔가지고는 무조건 여러분 격려받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맞죠? 맞죠? 예.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진리 외에 있습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다툼이 있고 또는 예민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상했을까? 잘 마음이 다쳤을까? 그리고 안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애썼다. 너의 그러한 말도 그러한 행실도 다 교회를 사랑해서 그럴 텐데 우리의 교회의 사랑에 대한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생겼고 예민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보면은 공통 부모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에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이들이 있냐 그러면은 25절 보면은 어떤 이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어떻게 보면 남을 판단하고 조장하고 뒤에서 뒷이야기를 좋아하는 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말들을 즐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우리가 굳이 다루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봐도 알고 있어요. 아, 이 말들은 이런 나눔들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고 내 개인 영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권하여 오히려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오히려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에게 좋으니 아니면 우리에게 좋으니 교회에 좋으니 좋지 않잖아. 왜 그런 말로 너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말씀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멀어지고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워딩을 쓰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이 더 즐겁게 하고 내 삶이 더 윤택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서로 권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의 그 나눔과 모임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뒤에 있는 이가 그 가운데 계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은혜를 주시는 데를 따라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건 같이 죽는 것이라고. 오히려 함께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의 샬롬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모여지고 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 종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 세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살아있는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이 샬롬을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관계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만나는 모든 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것 모든 상황 가운데에 제물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샬롬 속에 우리 공동체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드린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일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믿음을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 줄 알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주님,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도 내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샬롬을 공동체 가운데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하시는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